오늘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야외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시리즈로 쭉 하던 말씀을 계속할까, 아니면 이렇게 자연에 나왔으니까 자연을 찬양하며 자연에 맞는 말씀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요즘은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자연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계속 전해드리는 그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좀 무겁습니다. 무겁고 좀 어렵고 또 설교 한편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그첫 번째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을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거절하고 달아난 요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의 반응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거보단 더 좋은 것은 없어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잘 맞는 전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이며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요나와 같은 시절을 지나서 바울과 같은 시절을 보내면서 결국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시절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상대방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의 선택은 그 사람이 이해가 되든지, 나의 이해에 관계없이 그분을, 그 사람을 따르든지, 아니면 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따를 수 없다. 이두 가지 선택길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불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뢰관계를 이루는 갑과 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뢰의 대상으로서는 완벽함을 반하해서 신뢰를 걸어야 하는 우리 인간 편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갑은 문제가 없는데 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그 쪼개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어요. 그거는 너는 지킬 수 없다는 걸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신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분을 자꾸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그 도대체 신뢰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답을 한번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때 위험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 위험한 신뢰는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 않고 낙관적인 삶을 계속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로 어려운 일이나 나쁜 일을 주어주실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항상 좋고 편안하고 안전한 일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위험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생각하는 선으로 하나님의 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선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기쁨으로 이끄는 신뢰가 있습니다. 이 신뢰의 내용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믿는 신뢰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신뢰를 촉발하는 믿음은 어려움이 없는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난관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뢰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선의 개념에 따라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구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구한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에 따라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뢰를 뒷받침하는 믿음은 우리의 선 개념이 하나님의 선 개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모든 질병을 하나님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우리 미국 교회 전도사님 부부가 있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을 하고 남편이 자녀를 케어하게 되니까 패스터 케어 받던 것도 멈추고 지금 신학 공부하던 것도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 아직도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신앙생활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선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선하다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막힌 상황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선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치열한 몸부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뢰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러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섣불리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어떤 말로도 그 상황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하나님과의 채널이 맞출 수 있도록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는 그 선을 깨닫기 위하여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몸부림을 쳐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데 가서 이제 자기가 기도하는데 이제 자기 이렇게 포션이 있었대요. 근데 항상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뜻하고 안 맞으니까 자기가 앉아있던 그 주위에 잔디풀이 다 뽑혔대. 왜냐면 뽑아내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주위에 있었던 그 잔디밭이 전부 다 뽑혔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만 일어나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바울이 마지막은 감옥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떠한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목숨 걸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또 근데 마지막의 인생은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도대체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선을 기대하고 있었는가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형수가 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보면서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복음에 참여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걸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바울은 사형을 기다리면서 그가 믿고 확신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 여러분이 죽게 됐어요, 감옥에 바울처럼.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면서 믿는 그 선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은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은 감옥에서 구해주시고 사형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상황 탈출의 우선을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선은 나의 입장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의 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기대한 하나님의 선은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확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찬호가 너무 잘 듣고 있어. 우와, 멋있어. 와, 저 웃는 거 봐. 아멘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그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은 그가 알고 신뢰한 것을 하나님께서 거뜬하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하나님이 무엇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시절에 옥에 갇힌 베드로는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믿고 있기에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야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도 짐작을 해본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동안 잠도 편히 잘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자라고 나를 감옥에 넣으셨나 보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좀 자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잤다고 여기시면 깨워주세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잘 수 있었던 상황은.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그런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겁쟁이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겁이 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얼마나 걱정되고 가슴이 털렁 내려앉고 가슴이 새 가슴이 되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깨일 정도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하늘 것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자 그들은 뭐 했습니까? 바울은 자지 않았어요. 뭐 했냐면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 소리와 함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났지만 찬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입니까? 바울도 역시 지금의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핸들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말년에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뜬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죽음에 직면한 바울은 자신이 지금 확정된 사형에서 자신을 지킬 것보다 더 큰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죽게 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죽음에서 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확신, 그거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확신은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실 거라는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했던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보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왜 어려움에 빠졌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하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는 질문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질문이죠. 우리 충분히 이런 질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힘든 시절이 있는데 네, 좋습니다. 힘든 시절이 있답니다. 이런 힘든 시절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거를 좋은 소식, 굿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조금 어떤 좀 어느 정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도 우리 안에 떠오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대하던 인생에 내가 기대하는 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대답을 얻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얻지 못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좋은 소식을 구성하고 있는 좋은 소식이 무엇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고 한 자,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답도 얼마만큼 차이가 나겠습니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살면서 그가 겪었던 힘든 시간과 극도의 육체적인 고통, 외로움을 겪은 다음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빼앗기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기서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빼앗기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한편으로 바울은 자신의 삶이 순탄할 것이라고는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생에 좋은 것들만 주실 것이라고도 기대하지 않는 신앙적인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항상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을 향해서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로마서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실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이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잡입니까? 여러분의 부입니까? 영혼의 만족입니다. 우리가 그의 만족을 나타내는 그 이 바울이 만족했던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힘든 시기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가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을 방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는 그렇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매를 맞고 난파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육신이 약하여지고 굶주리고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바울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려운 주제. 우리 찬호에게도 어려운 주제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몇 분의 설교를 얻을 수 있는 해답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언제나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답을 찾아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누른 만족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을 수 있어요.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만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좋은 때든 힘든 때든 잘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은 바울의 깨달음도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푸른 시절이 있으면 다 가지가 떨어진 가지만 앙상한 시절도 우리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푸른 시절에는 잘 살고 앙상한 가지에는 못 삽니까? 우리는 이 시절에도 잘 살고 그 시절에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내는 방법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최고의 선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나쁜 일이 계속될 때도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의 고난의 삶 속에서 깨달은 것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가장 불쌍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선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선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것을 가장 좋은 곳으로 찾는 것이 우리의 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삶에 있는 것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전부로 여기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적합하게 살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맞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주님이 사시는 하늘의 처소에서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제가 사는 지상에서 어떤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계신 분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징징거립니다. 어떻게 징징거리느냐? 하늘에서 주시는 풍성한 영적 복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맞는 어려움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더 기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천국에 닿기 전에 하나님의 제자들의 삶에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자는 약속의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만약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을 받는 것에 따라 좌우된다면 우리의 기쁨은 금방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태욱 씨 몇 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잡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기쁨이 그때의 기쁨과 그 계속 지금까지 해갖고 똑같은 기쁨으로 있습니까? 그러면 기쁨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복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복이 올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가 바라는 복을 주겠다고 언약하시지, 성경에는 어느 구를 찾아봐도 그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풍성하신 생명이 두려움이나 실망과 시름할 필요 없이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는 복으로 풍성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들어야 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선에 대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해가 얼마나 막 틀리고 있는가를 알고 우리가 몸소리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선에 대한 나의 이해는 지금 당장 충만감을 느끼는데 만족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듯, 내가 느끼는 선은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잘못된 생각에 타당하다고, 맞는다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의문을 품을 이유도 없었고 수정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가, 그 차이점을 발견하고 돌아서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오늘 주셨던 이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 우리와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 갭을, 여러분 그 갭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어려운 주제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으로 찾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얼마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가 그렇게 넉넉한 배짱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넉넉한 배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